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엔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 세 주 동안에는 교리적인 측면을 조금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통과 고난 또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지, 약간은 윤리적인 문제고 생활에 관계된 문제니까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C.S. 루이스라고 한 분이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사별한 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기록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이 다른 것이지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같은 것 같다. 속이 좀 울렁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입을 벌리고 있다든지 입이 말라서 침을 삼킨다든지 또 마치 뇌진탕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에 뭔가 이렇게 막이 씌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만사가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좀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다, 또 사람들 앞에서 태연해 보려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좀 꾸며보기는 하지만 갑자기 먹먹한 옛날의 기억들이 떠오르면 순간 눈물과 피에 빠져버리고 만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보면 우리들도 가끔씩 비슷한 그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는 걸 보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을 또는 충격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지만 동물들이 당하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고통이라는 것에 뭔가 의미가 더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이렇게 어떤 시간과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출근하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때에 가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좀 어려운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고 환란이 없으면 좋겠고 또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어떤 앞에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들이 솔직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똑같이 고통을 겪지만 똑같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고난을 겪고 마음고생들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교과서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정말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유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배웠던 말씀, 이것이 고난을 겪으면서 지혜가 되고 인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인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고 그래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성경의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행동을 잘못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에 별로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사업에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좀 떠나 있었구나. 돌아오게 되고 인생의 신앙좌표를 다시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나는 얼만큼 떨어져 나왔나 돌아보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바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고통이 선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든 아픔을 피해보고 고통을 좀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성경의 가르침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볼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학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마비 경보 시스템입니다. 마비 환자들이 통증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인도에서 한센병,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을 책임져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밤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데 환경도 열악하지만은 쥐들이 나와가지고 그 밤에 환자들을 그 환부를 긁어먹어요. 손가락을 뜯어먹고 허벅지를 막 뜯어먹는데 알지를 못하고 쿨쿨 잠을 잡니다. 그저 마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상처가 나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감자를 꺼내요. 손이 다 익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걸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손이 다 익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타고 날카로운 칼을 집으면 손을 베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온통 상처가 나고 온통 감염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쥐가 와서 자기를 살을 파먹으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경을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비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걸 통해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의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런다면 한 50 정도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50 정도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근육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힘을 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기지 말고 더 이상 들지 마라.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이 나가면은 근육이 다치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마라 할 때 통증이 옵니다. 근육통이 생기면 그러면 중단을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갖고 하지를 못해요. 근데 옛날에 어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을 잡지를 보니까 거기서 나온 스토리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됐는데 아이가 차에 깔렸습니다. 엄마가 나와가지고 아이가 깔려있는 모습을 보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들어 올려요. 엄마가. 그리고 아이를 꺼냅니다. 그 순간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그 위기감이 온몸에 이 신경 물질을 발산하면서 모든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에 넘치는 힘을 내면서 차를 들어 올려가지고 아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은 다 끊어지고 늘어나고 그냥 혼수 상태가 되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마비가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마비가 돼가지고 해요. 할 수 없는 도덕적인 잘못을 마비가 돼가지고 합니다.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지요. C.S. 루이스는 그걸 가리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의미라는 책에서 고통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얻고 그런 일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핍절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말이 고통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마이크를 갖다 대고 메가폰을 갖다 대고 그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소리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결론 부분에서 하는 말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 귀에다가 고통이 왔을 때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다. 빛이 와서 비추어져도 빛에 나오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데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격으로 배우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행했지만 이제는 다시 올바른 신앙의 루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고통이 믿음 안에서 고난이 될 겁니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고난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 클라이막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극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복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에 신앙의 최고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어주고 환난을 겪지 않게 해주고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고 그러면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뭐 갑돌이 갑순이 얘기처럼 그렇게 엔딩을 할까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왔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날 거다. 내가 반드시 와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앞에 있는 프로세스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가 이 문장을 기록할 때 누가가 갖고 있었던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그거를 반드시 기록을 그렇게 남겼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비장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이제는 다 때가 됐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가 됐고 더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줘야 되는 일이 많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산적해 있지만 다 절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행을 합니다. 그 일이 최우선이고 반드시 지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과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이 문장을 기록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다니다가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영락없이 맹수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뭣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달려와서 양을 보호하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옆에 와 있으면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듯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승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일, 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병이 왔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밤에 꿈에 이런 꿈이 나타납니다. 큰 냇물이 앞에 있는데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급류가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테일러야, 내가 넘어가게 해주랴 아니면 돌아가게 해주랴. 그리고 깼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게 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 헌금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저에 관련해서는 끊어도 됩니다. 저는 중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을 이제 창설을 할 때 더 깊은 곳으로 인랜드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세워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영광을 향한 길에 반드시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을 보이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영광으로 향한 그 길목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럴 때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함께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당하셨습니다. 더 심한 수욕을 당하시고 더 심한 치욕을 당하시고 더 심한 고통 속에 절규를 하면서 죽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수치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들의 몸이 다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이 어려움을 같이 지나가자. 영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잘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누구도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가시는 그 길에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광명의 천국으로 이르는 길, 주님은 그 길에 경험이 있으셔요. 경험이 있는 가이드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는 아직 몰라요. 그 길을 지나서 그것을 지나서 만나야 될 부활이 뭔지, 그 길을 지났을 때 만나는 천국이 뭔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늘과 하늘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가진 수욕을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홀 프로세스를 겪으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갑니다. 가면은 임종을 앞둔 성도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가진 각계각층에 가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유명한 사람 또는 좀 어렵게 사는 사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는 다 하나가 됩니다. 다 구별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한 가지로 그때만은 삶의 마지막 순간과 직면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난생 처음 목사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고통의 음성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를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뭔지 늘 퀘션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거를 들은 겁니다. 때로 곁길로 나갈 때도 있었지만 고난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을 그 메가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때로 돌아서고 다시 바로잡고 우리들에게 있는 확신은 그겁니다. 이제 나의 이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이라. 후일에 생명 그칠 때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광명한 천국에 이르러 주님을 만날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가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거의 4m 가까이 되는 큰 새인데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뒤뚱뒤뚱거리면서 걷고 종종 머리를 박고 넘어지고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핸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새입니다. 생긴 것도 울퉁불퉁해가지고 바보새라는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몰려올 때 이 새가 다릅니다. 다른 새들은 다가오는 폭풍에 두려운 마음에 모두 다 둥지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 새는 절벽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날립니다. 그 강한 바람을 타고 모든 새들보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기상이 가장 고결해지는 순간, 이 새가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 그때가 가장 거친 바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바람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날립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일들, 나에게 지금 찾아온 어떤 일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생로병사라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이 들고 죽어요. 죽는 순간을 맞이할 때 다 병이 듭니다.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만약에 제가 사고를 당했다면 주님 앞에 잘 갔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병이 들어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이제는 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죽음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마치 이 알바트로스가 갖고 있는 그 거친 바람 속에서 가지는 그 자유처럼 우리는 그곳에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죽음의 문턱을 지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 세상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의미 있는 복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으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절대로 하나님을 잃을 일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뭐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 절망의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내 모든 것을 다 나누어줘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어려움들, 죽음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으로, 폭풍 속으로 날개를 날리는 그런 새처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